유다 나라가 주전 587년에 바빌론에 멸망을 했죠. 그래서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포로 생활 70년을 채우고 주전 516년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재건되었고요.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차 귀환은 BC 537년에 있었는데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분이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은 BC 458년에 있었는데 에스라가 중심인물이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우리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3차 귀환이 있었는데 BC 445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가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 번째로 귀환할 때에 느헤미야가 중심 역할을 하면서 그때 사건을 기록한 것이 바로 느헤미야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러면 이 느헤미야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느헤미야는요, 특별히 동족의 아픔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바벨론에서 출세한 사람입니다. 높은 고관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생각하면 뭐 그렇게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조국이 어렵다, 조국이 황폐해진 그 모습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슬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70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70년을 살았다고 감안할 때에 이 느헤미야가 이 당시에, 본문 이 당시에 70세가 넘었더라면은 예루살렘 유다에서 갔다고 볼 수 있지만은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는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이 바벨론에서 태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민 2세, 물론 뭐 포로 2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면 우리 말로 말하면 이제 이민 2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출세를 했는가 하면은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수산궁이 어디냐 하면은 왕이 휴가를 보내는 별장입니다. 왕이 있는 별장이에요. 거기 아무나 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느헤미야가 왜 거기 가 있을까요? 아마도 휴가를 보내는 왕을 따라와서 왕을 섬기는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출세한 사람인데 왕과 함께 별장에 가서 지낼 만큼 출세한 사람인데 왜 마음이 아팠을까? 그 이유는 바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조국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성벽이 다 훼파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조국의 어려운 현실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미국에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2세들,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한국을 전혀 몰라요.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 2세들이 이 한국이 어렵다는 말을 들으면서 그 속으로 아이고 우리 아빠의 나라가 엄마의 나라가 어렵다니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럴 자녀들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나하고 한국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달랐어요. 이 바벨론에서 태어났다고 하면은 2세인데 그 조국이 어렵다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수일 동안, 이 수일이 며칠인지는 모르지요. 그런데 이 수일이라고 하는 말이 과연 얼마의 기간일까? 자, 오늘 본문에서는 수일이라고 했지만은요, 이 성경 앞뒤를 좀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조국이 어렵다는 그 소식을 들은 날이 언제냐면은 기슬로월 12월입니다. 이 BC 445년이에요. 12월 달. 그런데 2장에 가서 보면은 왕에게 가서 이렇게 나라가 어렵다는 것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는 것을 간청할 때가 언제냐면은 니산월 3월 4월경입니다. 그러니까 BC 444년 3, 4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수일 동안 슬퍼하고 울면서 기도한 그 기간이 얼마냐? 한 4개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조국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2장 2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건을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여기 보시면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뭐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왕 앞에서는 누구나 인상을 쓰거나 혹은 슬픈 기색을 내거나 뭐 마음에 큰 근심이 있는 것처럼 죽을 인상을 하고 있으면은 그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히 왕 앞에서 인상을 써? 감히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내? 그거는 바로 날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잠자는 사자의 콧들을 뽑지 말라. 여러분 잠자는 사자 옆에 가서 왜 콧들을 건드립니까? 그 뭐예요? 잡아잡소요.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조국이 더 어렵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자기 일을 하면서도 표가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흔히 뭐 저와 이런들도 간혹 그런 말 하잖아요. 아유, 죽고 싶다. 그런 말 자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쉽게 죽는 법이 있습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아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배고파 죽습니다. 그래도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3일 동안 안 먹었던 거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먹어보세요. 뱉어져 죽습니다. 그래도 안 죽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심심해 죽습니다. 그래도 안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동안 일을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다 두 배로 그냥 해보세요. 힘들어 죽습니다. 그래도 안 죽으면요. 1불짜리 들고 가서 복권을 하나 사세요. 사가지고 껍질을 마시고 매일 그걸 들여다만 보십시오. 궁금해 죽습니다. 그래도 죽을랑 말랑 하면 어떻게 해요? 한번 긁어보세요. 꽝일 겁니다. 그러면요. 열받아 죽습니다. 그래도 안 죽으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홀딱 보고 그냥 사람 많은데 막 나가보세요. 창피해 죽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 흔히 하는 이야기예요. 아이고 배고파 죽겠어. 아 오늘 너무 많이 먹었더니 배 터져 죽겠어. 심심해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아니면 뭐 아이고 열받아 죽겠어. 뭐 궁금해 죽겠어. 이런 우리가 입에 달고 있는 말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도 만약에 죽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끌어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왜 이방 나라에서 성공하게 하셨을까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성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조국을 위해서 뭘 할까? 조국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슬픈 어두운 모습을 하다가 이제 왕 앞에 들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셨어요. 너 내 앞에서 인상을 써? 그러면서 그냥 저 내보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주장하셔가지고 왕이 부드럽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보시고 그 느헤미야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 사는 일이 뭐예요? 직분이 무엇입니까? 술을 맡은 관원장입니다.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걸 쉽게 생각하면 아이고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일을 해? 그것도 신하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쉬워요. 그러나 그 당시 거슬러 올라가서 그 문화에서 보면은 왕의 목숨을 지켜주는 정말 왕이 절대적으로 신이 많은 사람이 이 지책을 맡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왕이요 얼마나 사람들이 희생하고 왕을 독살시키고 왕을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얼마나 많았겠어요. 술이 취한 다음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겁니다. 정말로 자기의 목숨까지 맡길 수 있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직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메대파사에서 두 번째로 높은 지위가 바로 이 직분이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생명을 경호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왕이 정말 철저하게 신임하는 사람에게 이 직분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느헤미야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조국을 위해서 시간을 희생하였습니다. 얼마나 바쁜 사람이겠어요. 고관이니까 이 조국을 돕는 일에 그래도 불구하고 자기가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물론 느헤미야는 건축업자가 아니에요. 지금 조국의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져가지고 훼파됐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뭐 성벽을 쌓는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건축업자가 아니니까 뭐 좋은 사람 그냥 발굴해서 돈 주어서 가서 좀 하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의 사랑하는 조국의 그 현실을 제가 직접 가서 그 일을 맡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 보면은 느헤미야 기도가 나와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큰 일을 앞에 놓고 뭘 먼저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조국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보고를 들으면서 수일 동안 울면서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기에 앞서서 좋은 지도자는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기도해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E.M. 바움즈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새로운 조직과 방법으로 교회를 발전시키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교회는 더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이야기겠어요? 여기서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느헤미야와 같이 일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수님도 일하기 전에 먼저 뭘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할 때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가서 제자들을 선택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순서다.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이 느헤미야도 행동하는 사람이, 조직도 잘하고 동기부여도 잘하고 뭐 사람들 관리한 능력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일장에 보면은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은,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느헤미야는 기도를 앞세웠고 또 기도만 앞세운 게 아니에요. 이 느헤미야서를 쭉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를 모시고 부흥회를 해요. 집회를 해요. 말씀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죠.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면에서 바벨론에서 성공한 사람이고 또 이 에스라는 특히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성공한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합심해서 백성들을 모아서 말씀 부흥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은 1장에 보면 앞에 보면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냥 뭐 한 2시간 정도가 아니에요. 새벽부터 낮 12시까지. 그러니까 아마 여러 시간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5절 보시면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강단에서 책을 폈더니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에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아멘으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신앙, 참 좋은 신앙이죠. 에스라가 말씀을 봉독하기 위해 성경을 폈을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참 경배를 드리고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한국에서요, 어떤 권사님이 아들 장가를 보내고 며느리를 얻었는데요. 이 며느리가 너무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컴퓨터를 전공한 아주 수재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경사라고 좋아했는데 이 며느리가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 그거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 예수님이 어떻게 처녀에서 태어날 수가 있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그것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그래서 이 며느리를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믿어요.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똑똑하니까 안 믿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성경에 있는 대로 한나가 아이 없었지만은 성전에 가서 막 기도를 하고 나서 아이를 가져서 그러니까 사무엘 낳잖아요. 그리고 여섯 명을 낳았거든요. 이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원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았으니까 우리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아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 말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아니, 어떻게 기도한다고 애가 생기냐고 안 믿습니다. 그런데 반강제로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끌고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교회 가서 기도할 때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무조건 네가 아멘 아멘 하라고 당부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할 때 며느리가 입을 꼭 다물고 아멘 안 해요. 이제 기도가 마무리가 돼 가는데도 아멘을 안 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너무 다급해가지고 시어머니가 그냥 며느리 대신에 아멘 아멘을 외쳤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답니다. 시어머니가 임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면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아멘 응답하는 참 좋은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써 이 에스라가 또 누굽니까? 학사 아닙니까? 사경회를 열면서 하나님 말씀을 조목조목 해석을 해주니까 여기 물론 하나님 말씀은 아마 율법 토라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걸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은 다음에 회개합니다. 9절에 백성이 요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울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님 말씀에 잘못 살았던 것을 회개하면서 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교제하고 즐거워했습니다.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드린 말씀을 밝히 아미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으니까 이제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참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10절, 느헤미야 10장 30절 보시면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에스라가 와서 봤더니 이방인들하고 막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막 섞어서 결혼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에스라가 탄식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그런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불신 결혼, 이방 결혼을 금지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1절에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또 제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거죠. 또 안식년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 말하는 그대로 요즘 말하면 이제 주일 성수를 하겠다는 거죠. 느헤미야 10장 35절에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동안은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뭐 이런 헌금 생활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바른 헌금 운동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런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건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다 깨달으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부흥의 역사가 무엇으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결심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실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백성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준행함으로써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런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어요. 에스라는 물론이고 느헤미야도 물론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다 사모해서 모였습니다. 1장 2절 3절에 보면은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즉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무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알아들을 만한 사람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뉴욕에 갔던 아내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그 아기가 이제 두 달 조금 지났는데요. 그 엄마가 무슨 뭐 이 그림책을 놓고 막 읽어주면은 거기에 막 눈이 그냥 빠져들어간대요. 집중해서 듣는다는 겁니다. 뭘 알겠습니까만은. 이 전화를 하는데요. 전화기에서 하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막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뭐 애가 뭘 알겠습니까만은 집중한다는 거죠. 오늘 여기 보시면은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사모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말씀을 들을 때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 이제 불신결혼 이방인들하고 결혼 안 하겠습니다. 며느리도 받아들이지 않고 아들도 주지 않고 우리가 믿는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불신결혼 이방결혼 이방결혼 안 하겠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관이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바르게 드리는 헌신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설명했을 때 또 백성들이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들었을 때 그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될까? 왜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와서 설교를 드려야 될까?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어야 될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지혜의 보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둔한 사람이라도 지혜롭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성경 가르쳤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사모하면 똑똑한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네가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정말 위대한 사상이 담겨있는 책을 쓴 사람들이거나 혹은 위대한 사상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성경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마누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성경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교육학의 아버지 페스탈로치도 그 교육 사상, 그 성경에 근거한 겁니다. 단테의 신곡이라든지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이라든지 대부분이 보면은 이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아주 거대한 훌륭한 작품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에도 정규 학교를 9개월밖에 다니질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매일 성경, 어머니가 준 성경,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나중에 세계에 영향을 주는,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정치 사상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이팅게일이나 에디슨이나 맥아더 장군이나 다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들이었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간절히 참 읽고 사랑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영향을 미치는 훌륭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심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신약은 오셔서 이루신 메시아를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참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여러분, 성경에 대한 무지는 예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설명을 잘해서, 내가 무슨 감동적인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프랑스 시인 빅토르 위고 유명한 분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만들었다면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원래 영국은 해적의 나라, 야만적인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받아들이고 나서 신사적인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신사적인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영국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라고 유명분이 계세요. 설교를 하는데 가만히 설교를 하다 보니까 교인들 중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설교를 딱 중단하고 내려가서 그분을 깨웁니다.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시간에 이 설교가 휘필드의 말이라면 주무셔도 좋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좋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깨웠다는 거예요. 보통 그러면 사람들이 무안을 당하잖아요. 이놈의 교회는 나오나 봐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생애 그 순간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스라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변화되고 여러 가지 삶에 변화가 일어나서 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